변치 않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만히 보면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얼핏 보면은 변하지 않고 좀 오래 가는 것이 있는 것 같긴 해도 변하지 않는 것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가족들과 예배도 드리고 또는 배우자와 함께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족도 함께 앉아 있는 이 가족도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변합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잠시입니다. 진짜 금세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어린 자녀들은 독립해서 다른 가족을 꾸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의 풍경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이미 독립해서 자녀를 키운 분들에게 말을 들어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아, 금세라고 해요. 금세라고. 1년 뒤만 해도요. 지금 이 풍경과 제법 다를 것이고요. 한 10년 뒤가 되면 아마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예배의 풍경이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변하지 않는 것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이미 가진 것보다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는 성향이 강합니다. 매우 강합니다. 삶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 좀내 삶이 여유롭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더 있었으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직업이 없는 사람은 직장을 바라기도 합니다. 직장을 가져서 내가 좀 바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좀 여유 없이 살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결혼을 했지만 오래도록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는 자녀를 간절히 바라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건강을 바랍니다. 이처럼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바랍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바랍니다. 사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생각도 변하고요, 상황도 변하고, 또 관계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람은 이 간절히 영원한 것을 찾습니다. 영원한 것을 찾으면 뭔가 내 삶이 안정적일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때때로 사람은 과거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부터 사람들은 이 과거를 바꾸는 상상을 해왔습니다. 이 타임머신과 같은 시간 여행을 통해서 과거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상상했습니다. 꼭 그런 식이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이 과거를 바꾸는 장면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 교과서 같은 데서 이렇게 그런 문제가 불거지지요. 똑같은 과거를 두고도요, 혁명이라고 했다가, 개혁이라고도 했다가, 반란이라고도 했다가,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과거의 역사조차 바꾸어 옵니다. 그리고 후세들은 계속 그 바뀌어지는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와 다른 과거를 기억합니다. 특히나 일본 역사 교과서 같은 인식을 보십시오. 그런 교과서 통해 배우면 우리나라나 이 중국의 위안부 문제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른 과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비단 역사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과거도 계속해서 바꾸고자 합니다. 자기의 과거를 숨기기도 하고요. 자기의 과거를 약간 부풀리기나 또는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자기 과거가 그랬던 것처럼 여겨집니다. 일종의 자기 확신이 생기지요. 그러니 죄를 짓고 감옥소에 들어가는 사람도 이 진심으로 억울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진심으로 억울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스스로 자기의 과거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사람은 그야말로 변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변화시키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과거까지도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과거까지도 바꿀 수 있는데 현재나 미래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의 현재와 미래 계속해서 변합니다. 예측 불허지요. 사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마음도 어떻게 변할지 짐작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는 분명히 내가 이 파스타가 먹고 싶었는데 막상 들어가서는 이 김치찌개가 먹고 싶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잡기만 하면 야, 내가 행복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그 본인들 빼고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압니다. 그때가 되면요, 또 그때의 염려와 고민이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마음에 불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런 이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인간을 이 불안의 존재라고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불안, 불안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다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혹시? 인간이 죽어야 된다. 예. 죽으면 불안해서. 왜냐면 인간의 이 존재 자체가 불안이니까. 이 끝없는 이 불안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변덕, 이런 변화에 있습니다. 인간은 이 계속해서 변하거든요. 우리의 목표나 우리의 욕심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가치들도 변합니다. 오래전에 이 많은 젊은이들의 이 심금을 울렸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입니다. 이영애 씨와 이 유지태 씨가 나왔었습니다. 혹시 뭐 보신 분 많은가요? 어떤지 모르겠네. 예. 이 영화를 보면요. 한때 그 뜨겁게 사랑했던 연인이 아 어떻게 헤어지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 영화가 되게 현실적으로 이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참 보고 있으면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영애가 유지태에게 아 우리 헤어지자 말합니다. 그러자 이 유지태 씨가 이 이영애에게 한 말,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야,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 명대사 아닙니까? 나중에 유지태 할머니가 유지태에게 그런 말을 하지요. 버스하고 여자는 그 떠난 거 잡는 게 아니다. 저희도 이 건강을 위해서요, 그 통밀빵 사 먹기도 하는데 이 통밀빵의 단점이 이 곰팡이가 잘 쓴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떨 때는 정말 그 유통기한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 녹색, 푸른색 곰팡이가 피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빵에 곰팡이가 쓸면요, 뭐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 뭐 버려야 합니다. 뭐 호흡기 땜빵입니다. 이 사람의 사랑도 이렇게 변질됩니다. 떠난 버스랑 여자 잡는 게 아니다라는 이 유지태 할머니의 말, 이 호흡기 뗐다는 거지요. 더 이상 그 심폐소생술 해봐야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요 이렇게 변한다는 것 매우 잘 보여줍니다. 오래전에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변화와 혁신에 대한 강조가 들어간 말이지요. 제가 보니 이건희 회장보다 독한 사람들이 있던데요. 이 바로 영국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영국의 많은 가정들은 선진국답게 이미 마누라와 자식까지 다 바꾸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마누라랑 왔다가 올해는 파트너랑 오고요. 뭐 심지어 자녀들도 바뀝니다. 온통 스텝부터요. 뭐 스텝브라더, 스텝시스터. 뭐 엄마 따라 떠난 자녀, 새엄마 따라 온 자녀. 그러니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 영국이야말로 이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혼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마누라 자식은 빼고 바꾸라고 했는데 뭐 다 바꿉니다. 요즘 사람 보면 다 바꾸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함을 추구하지만 가질 수 없고 또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때로 어리석은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 여자들 기분이 꾸글꾸글하면요 옷도 바꿔 입어보고요 뭐 헤어스타일도 바꿔봅니다. 남자들은 뭐 피든 담배도 바꿔보고 뭐 차도 바꿔봅니다. 실증난다 싶으면 뭐 가족 구성원도 바꿔치웁니다. 뭐 이건희 회장 그렇게 강조했지만 말 안 듣고 이 마누라와 자식도 막 바꿉니다. 젊었을 때는 왼쪽 저 끝에 있던 사람이 나중에는 오른쪽 저 끝에 가가지고 태극기 흔들고 있습니다. 또는 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초에 사람에게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아, 저 사람은 괜찮을 거야. 저분에게서는 변치 않는 듬직함이 느껴진다. 아직 그런 거 믿고 있으면 그 바보죠. 그죠? 그 부산말로 충피라고 합니다.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그죠? 사람은 다 변합니다. 다 곰팡이 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뭐 안 좋았다가 좋게 바뀌기도 하고 좋은 사람이 또 안 좋게 바뀌기도 하고 뭐 계속 변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과거도 바꾸고요. 현재도 변하고 미래는 뭐 도통 알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이런 가치를 통해 사람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한 마음 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는 것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잠깐만 좀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 전문적인 용어를 쓰겠습니다. 이 조직신학에서는요, 이런 측면을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나누어서 정리합니다. 먼저 이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말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랑 같은 속성.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속성은요, 우리가 인간이지만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비공유적인 속성도 있죠. 예컨대 하나님의 초월성, 전지전능, 영원성, 불변성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속성은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이 신학생회에서 처음 조직신학을 배우고 시험 치게 되면은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어떤 성구를 적어놓고 아 다음은 어떤 속성에 관한 것인가라고 묻습니다. 뭐 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 영어로 적어야 되니까 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뭐 Immutability of Christ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불변성.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비공유적 속성,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속성, 불변성, immutability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간과는 결코 공유될 수 없는 속성이지요. 인내, 자비, 사랑과 같은 속성, 불 한 점 하나마 우리가 그나마 공유할 수 있지만 불변성과 같은 속성은 애초부터 하나님과 아예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람은 정말 통밀빵 같아서 금세 곰팡이 같습니다. 여름철 김밥처럼 쉽게 변합니다. 어제 분명히 이 말 했던 사람이요. 내일 딴 말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뻔뻔해 보이지만 사실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기대한 사람이 오히려 잘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동창회 같은 데 가면 꼭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갔다 오면요. 기분 좋게만 돌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좋기도 하고요.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나 너무 반가운 친구들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 변한 모습에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학창시절에는 되게 수줍음이 많던 친구인데 막 이제 아줌마가 돼서 막 성인 농담도 던지고 하는 모습 보면은 아 마음 한켠이 막 아려옵니다. 아 저 친구가 저런 친구가 아닌데 왜 이렇게 변했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는 또 나를 보고 아 너는 왜 이렇게 변했냐 합니다. 서로가 다 변한 거지. 변한 정도가 아니라 뭐 젊은 나이에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도 있습니다. 뭐 존재가 변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뭐 존재가 사라져버린 친구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 동창회에 나온 이들의 모습을 보면 다 자기 각자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나온 것인데 실제로 막상 나와보면 그 기억 속의 친구들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마치 오래된 흉터처럼 얼핏 그 흔적만 보이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람이 가진 특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변치 않는 것 찾아다닙니다. 이것을 갈망합니다. 사람들은 말이라도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합니다. 아 영구적이다, 퍼머넌트하다, 퍼머넌트 레지던트 뭐 이런 말 좋아합니다. 좀 지나치다 싶으면 반영구적, 뭐 세미 퍼머넌트 막 이런 말 사용하기도 합니다. 영구적이면 영구적이지 그 반영구적은 뭡니까 그거는? 그 뭐 반영주권 이런 것도 있습니까? 기초 수학 지식도 없는 말이지 뭐 영구적인 것을 어떻게 반 세미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 실제적인 뜻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런 말 자체에도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자 하는 그 염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결코 이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저 한평생 답을 구하기만 하다가 이 수업시간 끝나는 종소리 들으면 그저 육신이 썩기 시작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에 목숨 걸고 살아갔으면 안 됩니다.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소망에 우리의 오늘을 바쳐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일이 힘들다고 내일은 그나마 좀 낫겠지, 뭐 몇 년 뒤면 좀 낫겠지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불신자들의 삶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불신자들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갑니다. 힘든 일 있으면 뭐 좀 있으면 뭐 내년이면 괜찮겠지. 지금 당장 육아가 힘들다고 아이고 아이가 좀 더 크면 낫겠지, 아이가 몇 살만 더 먹고 독립하면 낫겠지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요, 그 옆에 아이 다 키운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좀 나은지. 세월을 그저 낭비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시간이 흘러봐야 뻔합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는 그저 내가 낳은 자식이 또 나와 똑같이 자식을 놓고 힘들게 육아를 하며 아 몇 년만 빨리 가자 하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아, 그럼 이게 뭔가 싶겠지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표류하는 배와 같이 정체없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새겨 들어야 합니다. 먼저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라는 뜻은 그 결말이 반드시 좋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던 자들의 행실은 반드시 좋은 열매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좋지 않아 보일 때 있습니다. 아, 그 삶이 참 매력 없어 보일 때 있어요. 그야말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상황을 궁색하다라고 표현할 때 누군가는 그 상황을 보고 검소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말씀으로 사는 이들의 결말은요. 언제나 그리고 항상 좋으니 그들의 믿음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바로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인간은 이런 속성 가질 수 없습니다.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잠시라도 변덕스럽지 않을 때가 없는 인간. 그렇기 때문에 변치 않는 그리스도를 의존해야 합니다. 바다 위에서 배가 정체 없이 표류한다고 옆에서 같이 떠내려가고 있는 배를 의존하면 안 됩니다. 그 배가 아무리 큰 멋지고 멋들어진 군함이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 같이 표류하게 됩니다. 그때의 배는요, 닻을 내려야 합니다. 돛을. 예. 저 바다 깊이 묵직한 것을 내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 오늘 본문 앞서 6장 19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과 같다고 합니다. 이 넘실거리는 물결 위에서도 배가 표류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은 닻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흔들거리는 배, 같이 표류하고 있는 배, 그것이 아무리 군함이라고 해봐야, 그 묶어봐야 같이 떠내려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이 구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탄 배가 지금 표류하고 있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주변에 있는 다른 배들에 기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 해봐야 같이 떠내려간다는 것이죠. 표류하지 않으려면 닻을 내려야 합니다. 바다 깊숙이 내려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변합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외모도 변하고요. 생각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측 못할 변화에 대처하고자 발버둥 칩니다. 안정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보험도 들고요. 연금도 들고요. 뭐 2년마다 꼬박꼬박 검진도 받습니다. 뭐 할 만큼 했다 싶은데도 불쑥불쑥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때로는 생각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어서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내 배가 포류한다고 다른 배에 기대려고 하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 없다면, 우리가 안정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우리는 안정될 수 있고 듬직할 수 있는 닻을 내려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변하지 않기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이 닻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삶이 닻을 내리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비록 물결 따라 떠내려가겠지만 우리는 비록 그 물결의 유행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면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떠내려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이 유지태는 아유 사랑이 그 어떻게 변하니? 라고 이 자조 섞인 한숨을 내쉬었지만 유지태 할머니 떠난 버스와 여자 잡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그리스도에게 닻을 내린 인생, 이와 다른 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말과는 반대로 이 마누라와 자식까지도 다 바꿔치우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에게 닻을 내린 인생은 가정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 때문이 아닙니다. 본성 때문이라면 이미 망해야지. 바로 우리가 내린 닻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자기 삶을 통해 이를 깊이 깨달았던 다윗,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온갖 용어를 가져다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편 18편 2절을 보니 여호와의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다윗이야말로 인간의 변덕 때문에 이 진절머리 난 사람 아닙니까? 자기를 그렇게 아껴주던, 아 자기를 진짜 신복처럼 여기던 사울 왕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이 시를 쓰고 나중에는요, 그 자기 아들한테 죽을 뻔하잖아요. 자기가 놓은 아들한테. 그야말로 이 사람의 변덕에 대해 진절머리 겪은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기쁨으로 찬송하는 것 바로 인생의 해답을 찾았기 때문이죠.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이요 하나님이요 바위요 방패요 뿔이요 산성이시라고 합니다. 사실 다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이 하나하나의 그 반석은 뭐고 요새는 뭐고 이거 분석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온 영혼의 닻과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기에 우리 인생의 반석이요 산성이며 영혼의 닻과 같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시면 그 사랑은 변치 않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의존할 수 있습니다. 멋진 멋들어진 남자가 어떤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의 고백은 쉽게 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시면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닻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본문 마지막 구절 말씀처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야 합니다. 비단 이 히브리서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 붙들고요. 보험 삼아 하나님 한 손에 들고 있는 것.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고요. 싫어하시는 행동입니다. 차라리 진짜 불신이 낫습니다. 그럼 적어도 뭐 거짓말은 안 하게 되는 셈이니까요. 이 뭐 양다리 걸치게 되면 계속 그 거짓말 하게 되잖아요. 그 꼴이 더 보기 싫지. 차라리 뭐 떠나는 게 낫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끄는 여러 교훈들이 있습니다. 뭐 화장실에 가면 이 소변기 위에만 하더라도요. 정말 그 멋들어진 참 말들이 적혀 있을 때 있습니다. 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얼마 멋진 말입니까? 이 정주영 씨가 한 말 아닙니까? 그럼 뭐합니까? 자기는 그랬을지 몰라도 아니 내 인생은 시련도 있고 막 내 인생은 실패도 있는데 막 내 인생은 막 실패만 있어. 막 시련도 있어. 그런 말이 그 중요합니까? 남의 인생 중요해요? 남의 실패 없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당장에 내 인생이 실패하고 있는데 시련도 있고 열심히 해도 시련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없고 우리 인생을 의지할 만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 뭐 예를 들면 제 학창시절 때만 해도요. 태양계 행성이 9개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뭐 아마 그런 분들 대부분이시죠. 뭐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이렇게 해가지고 수성 뭐 금성 뭐 지구 이런 식으로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9개. 요즘 애들 몇 개나 배웁니까? 예, 네, 우리 요즘 학생들은 이 행성에 관심이 없습니까? 예, 배웁니다, 그죠? 예, 배워요. 8개라고 배웁니다. 바로 이 명왕성, 이 플루토, 플루토가 이 자기 중력의 크기 문제 때문에 소행성 또는 뭐 외행성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도 계속 변해요. 우리가 의지할 것이 못됩니다. 1500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류의 대다수는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류의 대다수는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이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봤어요. 지동설을 믿게 된 인류 몇 명 안 됩니다. 500년가량 500년 채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 싹 다 천동설입니다. 지식도 믿을 것이 못됩니다. 변하거든요. 이런 지식이 우리의 운명을 맡긴다면 큰일 나지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런 과학 지식조차 다 통제하지 않았습니까? 뭐 과학 지식만 통제했습니까? 뭐 이 실권을 교회가 가지고 있었지. 로마 황제를 교회가 임명했습니다. 뭐 카노사의 구족 같은 뭐 유명한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이 로마 황제 하인리 4세를 이 파문하겠다고 하니 황제가 맨발로 그 겨울철에 눈밭을 걸어 이 3박 4일을 빕니다. 그러자 교황은 파물을 철회해 줍니다. 예, 왜냐하면 성직자는 이 3박 4일, 한 3일 정도 빌면은 용서해야 되는 또 미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황제가 문 열어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눈밭에서 로마 황제가 무릎을 꿇고 빌자 철회합니다. 그만큼 교권이 강한 시절이었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아, 지구가 돈다.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교황한테 파문당합니다. Excommunication. Communication으로부터 X. 쫓겨나다. 파문. 그리고 359년 만에 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게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복권됩니다. 교황한테 파문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혹시 신학적으로? 뭐 아실 분도 아실 텐데 지옥 갑니다. 교황이 누굽니까? 이 베드로 직속 후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그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는 이 말씀을 갖다가 희한하게 해석해서 교황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교황이 파문시키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럼 갈릴레인이 파문 당했을 때 지옥 갔다가 한 그 지옥에서 한 359년 있다가 아마 다시 가면 천국으로 간 겁니까? 아니면 영원옥에서 대기하다가 아마 천국으로 간 겁니까? 하여튼 이 가톨릭이 이런 해석 보면 막 짜증날 때 있습니다. 요즘도 그 가톨릭의 교권주의 얼마나 엄청납니까? 저 같은 이 칼빈주의자가 봤을 때는 참 그 깝깝한 노릇이지요. 이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는 교회 믿는다라는 표현도 조심해야 합니다. 지상의 교회 역시 믿을 것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파문시켜서 지옥 보냈다가 복권해서 천국 보냈다가 합니다. 이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요,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에 이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교회, 이 지상의 개교회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상의 개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이 보편적인 교회, 오로지 하나인 교회, 그 교회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요. 그 몸된 신자들의 연합을 믿는 믿음입니다. 제도적인 교회나 개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요, 이 갈보리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교회를 믿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연합된 이 보편적인 교회 하나, 온 신도들의 연합, 이 연합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 변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이 가장 많이 변합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찍은 사진만 봐도요, 놀랍습니다. 와, 이랬나 싶습니다. 벌써 이 세월이 묻어납니다. 생각도 변합니다. 가치관도 변합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도요, 변합니다. 그러니 역사도 변하지요. 분명히 같은 사건일 텐데 이 사람 쓴 역사, 저 사람이 쓴 역사 이렇게 다릅니다. 인간은 이렇습니다. 통밀빵처럼 금세 곰팡이가 씁니다. 가치도 변합니다. 인간이 하는 사랑도 변하고 인간이 추구하는 정의도 변합니다. 지식도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그러니 불안합니다. 불안하니 엉뚱한 것 찾습니다. 세상의 여러 교훈의 마음을 뺏깁니다. 성공한 사람 말 들으러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자기 인생은 그 성공한 사람과 다른데 그 사람 인생이야 실패가 없었지만 내 인생은 시련도 있고 지금 당장 실패투성인데 그 쫓아다니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한마디 덧붙입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하고 한 뒤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은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야말로 표류하는 돛담배와 같은 인생이 표류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영혼의 닻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굳어서 물결에 쉽게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산성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흔들립니까?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마음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탄 돛담배와 다르게 멋들어지게 웅장한 이 배가 지나간다고 거기에 내 배 묶어봐야 뭐합니까? 닻이 없으면요, 그냥 똑같이 같은 물결에 떠내려갈 따름입니다. 사람의 교훈 아무리 화려해도, 멋들어져도, 웅장해도, 탁월해도, 지혜가 녹아 있어도 상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상합니다. 진짜 유통기한도 안 지났는데, 아니 진짜 그 빵이 상하더라니까요. 이 사람의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두 번 다시 상치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한 번 상하신 그 몸, 다시는 상하지 않는다 약속하셨습니다. Immutability, 변하십니다. 불변한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 또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각자 인생의 불안이 그칠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마음을 굳게 하여서 세상의 교훈에 마음 뺏기지 않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세상의 많은 것들이 너무도 빨리 변합니다. 친구도 변하고 가족도 변하고 내 모습도 내 생각도 너무 빨리 변합니다. 변화가 두려울 때 있습니다. 불안할 때 있습니다. 좋은 일 생겨도 불안하고 나쁜 일 생겨도 불안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교훈에 이미 마음을 너무 빼앗겨버린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입술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라는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